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기와 지혜, 이 두 가지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세상에는 노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덕목이 된 비결입니다. 영혼의 덕목이 바로 용기와 지혜였습니다. 오늘 그와 연관된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겨울을 지내는 우리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하는 질문인데, 특히 믿는 사람들이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지?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신 말씀 부분이었지만 8절에서 봤듯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 그렇죠.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 그랬습니다. 자기들 눈에 좋고 나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가 더러운가 하는 걸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는 아주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가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왜 더럽죠, 음식이? 뭐 최상의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완전히 초이스스트 한 것, 그런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더럽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 더럽다고 했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 왕의 상에 올라오는 그 최상의 그와 같은 그 요리들 모두 다 이미 오기 전에 바벨론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예식을 거치게 되어 있던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음식은 신에,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고 바벨론 신의 축복이 임했고 그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신과의 연결이 된다는 것을 그 바벨론의 왕과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은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과 접하는 그런 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단호함과 용기로 거절하겠습니다, 노라고 했던 겁니다. 뭐 이웃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적은 그런 일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녔을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있었던 주변에 여러 다른 종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종교단체를 갔는데 거기에 주지승이, 이제 물론 미국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지승이 하버드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내 머리 벅벅 깎고 이제 스님이 됐어요. 주지승이 됐는데 다른 건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나하고 함께 챈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냥 불상 앞에서 챈팅만 하자. 뭐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되겠다. 그래요. 근데 생각 없이 이제 챈팅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저도 포함해서 여러 학생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챈팅이 그냥 하나의 음률,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챈팅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 선택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지승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음식을 접하지 않았을 때 그와 같은 의미가 또한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요, 이렇게 왕의 제도 앞에 노라고 확신을 밝혔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신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혹시 다니엘의 그 처지에 있었다면 성도님은 노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까? 있겠어요? 아, 이 음식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거의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같이 왕의 상에 오르는 그 음식, 예, 그 음식을 먹도록 했던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을 그냥 멸족시키는 일은 뭐 쉬운 일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그의 고향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리비아라는 곳인데, 3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출신인데 거기 자기 어머니도 있고 그런 곳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드기야 앞에서 그 시드기야 자식들 죽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때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죠. 근데 그 어린 자식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게 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렇게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귀족들 다 유대인 귀족들을 거기서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보시면 잘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음식을 먹어라.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그런 명령에 노라고 하는 것은 캐주얼한 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노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다니엘이 그냥 자기가 지킨다고 노 있구나.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주로 이제 다니엘서 이 앞부분을 보면은 다 주일학교용이죠, 대부분.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방대한 부분 그리고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오시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계시록까지도 연결되는 앞으로 모든 인류의 마지막까지도 다니엘서는 포함하고 있는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다니엘서 처음은 굉장히 뭐 유년주일학교용 같이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주로 뭐이 설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의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방대한 어떤 지식의 내용도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복잡한 얘기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런 신앙,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그런 배경,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또한 지니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고 이 시대에 다니엘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의 삶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건 노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람보다 주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성취 욕구 때문에, 이 성취 욕구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이 지금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은요,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의 가장 요직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떤 성공 가도에 오픈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그런 성취욕구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예스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타협을 했더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다니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다니엘은 그 짧은 시대, 자기의 시대 속에 똑똑했고 포로들 중에서 약간 더 세상 성공을 한 자로 존재했다가 사라져갔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맨 처음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헌신의 그 출발에 노라고 했던,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했던 그 일, 그 일서부터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의 결이, 마음을 먹고 그랬죠. 8절에 보면 마음을 먹고라고 했어요. 마음의 결이한 바를 지혜롭게 실행에 옮깁니다. 제가 그냥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읽으셨는데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관장에게 이와 같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채소, 물. 그런데 이게 환관장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나 전혀 그런 것은 이상한데 라고 했으면 환관장이 허락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채소와 물 마시는 그 다이어트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음식 섭취법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빈곤한, 가장 최저의 그런 다이어트법이었어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냥 채소하고 물만 먹게 해주세요. 왕의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니라 가장 최저의 그 음식을 먹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황당하지만은 이해는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그냥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만 해서 당신 충분하게 비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 노하고 뭐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무조건 그냥 다 노다 막 극단으로 가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하셨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가시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극단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일을 이미 다니엘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극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어떤 고집으로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가지 이 다니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과 지혜를 지닌 선배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지혜를 지니고 다니엘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배경에 바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선배들이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것과 자기 주장을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갔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배워갔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은 주로 그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과 왕도 그랬고 안 가겠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우리가 왜 포로가 돼? 바벨론에 왜 끌려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끌려가?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조상도 그렇고 우리의 왕도 그렇고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로 우리가 끌려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다. 바벨론에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또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그 기간이라는 것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렸습니다. 때렸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많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사회 분위기 어떤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결과로 다니엘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지니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분위기와 대중의 목소리와 주장을 이기고 오직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다니엘은 배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가 성장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내는 때는요.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요시아 왕은 유대 왕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과 개혁을 시도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는 일을 50몇 년을 통치하시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개혁을 시작을 해요. 아주 8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한 12년 통치할 때 그 개혁을 확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몇 년 지난 다음에 18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옷을 찢고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해놓고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 회개 운동 속에 다니엘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과 지혜를 지닌 요시아 왕이 있었고 사방과 같은 서기관이 있었고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그러나 이제 그가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는 그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아스가 엉망으로 또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아의 그 아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성장 배경 속에서 믿음과 진리를 이루는 선배들이 있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된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 그와 같은 믿음과 지혜를 지닌 선배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니엘을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 다니엘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어두워가는 세상과 같이 보이는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과정에 믿음과 지혜를 지닌 저와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지닌 그런 믿음의 example이 되어주는, 모델이 되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좋은 영적 환경에서 비슷한, 다니엘과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아시죠? 디모데예요. 자,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와 외조모,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분들이다.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그냥 겉에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그 내용이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성장을 했어요. 디모데가 교회 리더였잖아요. 에베소 교회 리더였는데요. 안팎으로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 사회 속에 사회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도 있었고,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안팎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잘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지혜를 지닌 선배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내려야 되겠죠.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앞에서 멘토가 되어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끼쳐주고 세상을 주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살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적 사랑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 뭐 그리고 I love broccoli, I don't like it,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사랑과 다르잖아요.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영적으로 상대방이 최선의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최선의 수고를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친구들, 다음 세대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멘토로서 신앙과 삶을 나누고 세워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지혜를 지닌 다니엘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어야 돼요. 출발이. 그래, 성도님 출발하셨어요? 출발하셨습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무슨 출발 얘기를 하나 하실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길에 오르는 출발,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에 오르는 출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개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삶은 완전히 다른 예수의 생명길로 오른 출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출발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요시아에게도 또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그런 출발의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세대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샤를 보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외조모, 그리고 바울을 보는 디모데, 출발이 있었던 사람들을 봤던 겁니다. 우리도 출발 다 하신 분들이라고 믿지만 아직 그 출발선상에 머물고 계시고 가지 않고 계시면은 어서 출발하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이제 출발선상에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방향이 생기잖아요. 삶의 방향이 생기고 진행 속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분명해지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이 있어야 가잖아요. 자, 다음 이제 중요한 진리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배경에는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와 용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요시아가 갖게 된 율법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연관된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굉장히 월등한 그런 존재가 됐어요. 뭐 지식 얻게 하고 능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또 영적인 그런 해석하는 그 능력까지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 여기 뭐 다니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그 인생이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아, 맞아.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누리고 살아.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잣하면 놓치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인정을 받게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이 엑셀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했었냐면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을 바사, 그러니까는 이 바벨로니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엔 바사 페르시아가 됐죠. 그 여러 제국 속에 그 열한 네 왕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보면은 70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다 오는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21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바로 이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그와 같은 그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몇 년을 지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고레스 왕 1년까지 70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서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그가 몸을 고되게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찾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말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70년. 그 70년 동안에 다니엘은 어디 있었냐면은 그렇습니다. 그 왕궁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핵심이죠. 모든 권력의 중심이죠.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주요 관직에 있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소망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생활 근거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오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와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롭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지식이 있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지혜나 지식 하는 문제를 물어보니까 전국에는 어떤 주술가 마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하셨을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을 인생에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시금 일하는 그 일을 그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냥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아주 그냥 월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인재로 끝나고 그들의 어떤 일신의 우리가 소위 하는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일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이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잘 믿으면은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잘 출세해야 돼 이상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엑셀하게 되는 그것이 부분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영특함과 지혜, 그래서 사실은요 다니엘의 용기와 지혜 그와 같은 것들은 바벨론의 어떤 그런 학문과 이 문학의 능통함과 지식을 마스터한 거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 말씀 우리 알고 있죠. 다니엘의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어떤 아카데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니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배경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요시아 왕의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율법책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것을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받고 영적인 어떤 그런 부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시아 왕 손에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이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요시아가 이제 그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성전을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치고 그러는 가운데 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옛날 조상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주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묻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허무한 삶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요시아 왕한테 전해주니 요시아 왕이 그걸 본 다음에 거기서 울잖아요.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나라의 장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여호와를 위해 살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주신 그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듣고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진리를 세우면 진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다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말합니다. 과학이건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문화건 사람이 다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기준이고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맞을까요?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창조주라면 맞습니다. 사람이 더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면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맨 1장에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생각을 잘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씨를 주고 또한 짐승에게도 씨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씨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생명을 뭐 사람이 막 잉태하는 것처럼 하고 뭐 만들어 나가도 하는데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알아서들 사람이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거예요. 제 자리에 세우신 어떤 것이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거기에 세워서 유지되도록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드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맞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건 간에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이라면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목적과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신 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나의 창조주의 내가 또한 창조자 앞에서 살아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세상의 법과 윤리도덕과 영원한 영적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응용할 뿐이죠. 사실은 욥기,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욥기를 보다가 이제 욥기가 이제 그냥 끝나버렸는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욥기도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기도 보면 무엇입니까? 욥기가 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고통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공평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변론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욥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 욥을 이제 공격하는 친구들 그 얘기가 가득 앞에 있고요. 결론으로 나오는 욥의 결론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아시죠? 제일 먼저 대답의 첫 부분이 뭐냐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을 때 거기 있었느냐? 말씀하세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로 돌아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 따라 그 모든 목적이 온전하게 있도록 하시고 그 목적이 온전하게 있도록 그 기준과 질서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성과학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을 절대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이고 악이다 하면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스스로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한다면 헛되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잖아요. I am what I am. 나는 나다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존재가 나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제자리에 있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같은 질서를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주님의 율법책을 만났고요. 그가 누군지 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이고 그게 가장 강력한 일이에요. 아무리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야, 주님의 말씀은 정말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미스터리하다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깊이를 다 건져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것을 좀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무지개 그러시죠. 맞아요.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아니에요. 색깔인지 그런 거지. 이게 링크의 링크.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하이퍼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에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하이퍼링크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알고리즘 같은 거 어떤 빅데이터 뭐 그런 것도 다 하이퍼링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하이퍼링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의 그 위대함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게 지금 여기 부분이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고 여기 뭘까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여기 창, 요 밑에 요 하얀 것들 있죠? 이 그래프처럼 되는 거. 그게 각 성경의 책들이에요. 이게 하얀색, 그 그레이, 그 다음에 더 다크그레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를 성경 책들을 이제 했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짧은데 긴 거는 장수가 많은 예, 부분. 예, 장수가 적은 부분은 짧고. 여기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다른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경과 서로 예, 크로스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거를 그 이게 처음에 2008년에 만든 게 크리스토프 롬힐드 목사님하고 카네기 멜론의 그 컴퓨터하고 휴먼 인터랙션 그 이제 전문 교수예요.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거 만들었어요. 조금 이제 확대해서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밑에 하얗던 것 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촘촘하게 각 챕터 성경의 각 챕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 더 확대해서 보니까 더 많이 연결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파고 파도 깊이 들어갈 뿐이에요. 도대체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 하나님 보다가 뭔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당연하죠. 아 새로운 것을 매일 발견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놀랄루야. 정말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해서 더 들어가면. 너무도 아는 것이 우리가 피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새로운 우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가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성결을 지키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의 깊이의 한 부분을 리빌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챕터에 동일한 절수인데 다른 또한 나에게 예, 적용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분명한 진리가 있죠. 그 성경의 그런 그 해석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더듬어서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특별한 그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아, 셀폰에 보면 막 정보에 뭐 홍수가 나잖아요. 요즘에 하루에 보통 장년들이요. 하루에 셀폰을 보는 게 6시간 이상이래요. 한번 내일서부터 한번 저 예, 시간 재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놨다가 또 보고 또 그냥 막 이렇게 설치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어떤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셀폰에 어떻게 보면은 사슬로 묶여져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셀폰을 보면서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장래 확신이 오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혼란스러우세요? 우리가 마음이 혼란하고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어떤 불확실성을 보면 볼수록 교회는요 더욱 말씀의 연구에 힘을 써야 할 때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뉴스를 볼 때 혼란스러운 마음은요 구글링을 한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마음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평안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사는 삶은 다니엘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 그런 삶을 향해 가겠습니다 같은 결심이 있으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